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와 세례와 율법을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시키면서 할례와 세례와 율법의 올바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단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것에 대하여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는 물이 귀하던 당시에, 그리고 이 성경 시대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 규례,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에 관한 정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발 짐승에 관한 규례, 어류에 관한, 물고기에 관한 정결 규례, 그다음 새에 관한 정결 규례, 그리고 곤충에 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부정하니 먹지 못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네발 짐승의 경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의 경우 가증한 것으로 규정된 새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증한 것으로 규정된 새는 어떤 새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와 그 종류, 까마귀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경우에는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가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을 정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정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물에 대하여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여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서 영육간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정결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완전하게 단절하고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그리고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 위해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먹는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짐승 중에 네발 짐승의 경우 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3절에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즉 소, 양, 염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인간과 친화적인 동물들이고 온순한 동물들이고 먹는 것도 풀같이 독성이 없는 것을 먹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대세김질하면서 해로운 것은 배출시키고 소화를 완벽하게 하는 동물입니다. 이 하나님은 네발 짐승 중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기르는 가축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잘 먹는 돼지는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돼지는 당시에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지 않고 대세김질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돼지고기는 높은 온도에 잘 상하는 음식이었기에 기온이 높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잘 부패하는 음식입니다. 이에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한 돼지를 먹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돼지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 사용이 되거나 때로는 돼지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비너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이 우상 숭배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쪽발이 있고 대세김질하는 가축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류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정결함, 영육간의 거룩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류의 경우를 보면은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입니다. 즉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운동량이 많은 물고기들을 말합니다. 운동량이 많아서 건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는 이방 신화 속에 괴물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새의 경우는 어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증한 새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물고기의 경우에는 그냥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물고기의 종류를 세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쭉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새의 종류를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나열한 새의 종류는 모두 육식을 하는 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새의 종류는 곡식을 먹는 새입니다. 육식을 하는 새들은 공격성이 강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동물들입니다. 또한 이 육식을 하는 새들은 돼지처럼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점을 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우상적인 방법을 배우지 않게 하시려고 육식을 하는 새들은 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의 경우는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충들은 대부분 부패된 물질을 접촉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뛰는 곤충은 다른 곤충들과 달리 청결한 환경에서 서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곤충들입니다. 그리고 뛰지 않는 곤충도 이방인들의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곤충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지금도 지켜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은 왜 지키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는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결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의 구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모든 절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절기에 내포된 의미,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신 이유보다는 절기의 의식,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로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가올 장래일, 그 실체, 그 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붙잡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실체이신, 우리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모든 여름 행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길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객기 추락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인도 땅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영진 장로님, 김찬영 장로님, 이성수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 엄부영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지영숙 권사님, 송경재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응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